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로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해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 이제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지막 달이 되면 결산을 하지요.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결산할 때가 올 텐데 그 결산을 준비하는 것이 한 해 동안 보내면서 마지막 한 해를 마감할 때 자기 신앙의 결산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나의 신앙과 마무리하는 지금 와서 내 신앙의 변화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말씀, 교회에 주신 말씀도 있겠지만 또 우리 개인 말씀 뽑기에서 개인에게 주신 말씀도 있겠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한 해 동안 너무 생각 없이 잊어버리고 산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했는지 그런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일을 행하셨을 텐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오늘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할 걸 감사를 많이 하면은 내년 새해가 더 기대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뭐 세상을 태어날 때도 뭐 다양한 집안에서 다양한 조건으로 태어나지만 또 태어나서 살아가는 방법도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서도 반면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얼마나 다양합니까? 또한 한때 잘 살고 형통했던 사람이 나중에 너무 초라하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처음에는 너무 고생고생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형통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하고 잘 산 것 같아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너무 충격적이게 안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 인생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사람도 많지만 나와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그렇게 되는 일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인생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아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첫째는 장차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장담해요? 두 번째는 세상 사람 보기에는 남 보기에는 칭찬받고 인정받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지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장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가 그것만이 확실한 겁니다. 세상을 기준해서 딴 사람을 기준해서 다른 사람이 못 사는 것을 기준해서 이건 아무 부질없는 것입니다.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전도서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시작보다 끝이 좋은 인생이 더 낫다 이런 뜻이겠죠. 시작이 좋은 사람보다도 끝이 좋은 사람이 더 낫다는 뜻이고,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아니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은 참지 못하고 혈기 내고 남을 이기고 윽박지르서 이기는 것 같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그런 사람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참고 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대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혈기 내고 우격담을 다짐으로 이기는 같아도 그런 사람의 나중은 형편없이 되고, 참고 견디고 겸손한 사람은 그 나중이 좋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처음보다는 나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잘된 사람이 사실 승리자잖아요. 사업을 아무리 다 잘해도 나중에 망하면 그거 잘한 것입니까?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네요. 운동 경기에 아무리 초반에 많은 득점을 하고 이기고 또 달리기에서 선두로 가도 나중에 지면은 그 사람은 진 사람이에요. 이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처지고 못하는 것 같고 실패도 하고 그래도 나중에 성공한 사람은,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 실패했다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처음에 잘한다고 해서 장담 못합니다. 나중을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올 한 해만 봐도 한 해 나의 신앙이 어땠는가? 처음 1월 달에 시작할 때와 지금 12월 달에 내 모습이, 내 믿음이,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 내가 1월 달에 뭐 이것도 하고 수련회 때 이런 은혜도 바라고 8월 달에 뭐 영적으로 충만하고, 예, 그거 좋지만서도 12월 말 현재 그럼 나의 상태는 어떤가?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나중에 왜 이걸 연습하는 것이 나중에 인생 정말 나중에 마지막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우리는 이걸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 잘 되는, 나중에 더 좋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 결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결말, 나중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이란 뜻이죠. 그 마지막을 보고, 마지막이 좋은 사람, 결말이 좋은 사람을 본받으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결말이 좋은 믿음을 할 수 있는가? 그럼 그렇게 산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첫째는 인도자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많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은 처음에는 다 미약하고 고난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성한 사람은 별로 없고 그런 사람 대부분 나중에 안 좋은 것으로 끝납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처음보다는 나중에 결말이 좋은 사람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지켰는가? 그것을 자세히 보고 그런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음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한마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이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좋지 않은 것은 신앙이 변질되기 때문이잖아요. 변하지만 않으면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받은 거 변하지만 않으면 평생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변한단 말이죠.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이나 끝이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8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 바뀌질 않아요. 한결같아. 우리 한결같다는 말이 있죠. 아, 저 사람은 참 한결같아. 내가 10년 전에 봤는데도 지금 똑같아, 그때하고. 저 사람 내가 30년째 보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바뀌지 않았어. 이런 사람이 있죠. 반면에 아, 저 사람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물론 뭐 좋게 바뀌는 거예요. 좋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사람 안 저랬는데 조금 돈을 벌더니 조금 사람이 변해서 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통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신앙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은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을 할 때 예수님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신앙이 이전보다 지금이 더 못하다는 것은 말씀이 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변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변한 것이죠. 처음 은혜 받을 때 순수한 그 믿음이 변하고 처음 가졌던 그 겸손하고 또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런 자세가 변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변하는 것이죠. 말씀이 변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전해져요. 똑같은 본문으로 뭐 한 해에도 많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내가 그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 그 말씀이 분명한데 5년 후, 10년 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는 말씀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바뀐 것이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으신 분인데 늘 사랑이 많으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늘 같으셔요. 그런데 우리는 변한단 말이에요. 내가 변하면 말씀이 변하게 들리죠. 전에는 좋을 때는 은혜롭게 들렸던 말씀이 싫게 들리죠. 나쁘게 들리죠. 욕으로 들리죠. 지루하게 들리죠. 내가 변하니까. 말씀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죠. 전도서 7장 10절에 한 절 더 보면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런 말 우리 자주 하죠. 아,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는 말씀이 꿀맛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커리어에서 살다시피 했지. 좋은 때였어.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래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이 좋았다고 하는 말은 지금은 내가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부끄러운 말이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전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게 열매입니다. 변화의 열매. 그래서 마지막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 앞에 그렇게 산 사람들의 결과를 보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이 되는지를 그 결말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델 케이스가 있으면은 뭘 하기가 쉽죠. 모델 케이스가 없이 내가 알아서 하려고 그러면은 어려운 것입니다. 어디가 기준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을 보면 아, 신앙은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좋게 되는구나. 굉장히 쉽잖아요. 따라하면 되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뭘 본을 받겠어요? 결말까지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신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처음 은혜 받은 처음 사랑을 어떻게 시들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걸 지키는지, 그걸 본받는 거, 그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그것을 구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두 가지로 봅니다. 구절을 제가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첫째, 그 사람들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아. 끝까지 예수님 말씀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처음 그 말씀이 나를 구원했고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끝까지 그 은혜, 그 신앙 지키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원인이라는 거죠. 좋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첫사랑, 처음 받은 은혜 저절로 지키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여러 가지 교훈을, 다른 말을 듣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들을 때는, 순수할 때는 문제가 없어. 아이가 그냥 좋은 거, 이유식, 그냥 몸에 좋은 것만 먹으면 몸에 이상이 없죠. 괜히 딴 거 한번 먹었다가 배탈이 나고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처음 뜨겁던 그 믿음에서 왜 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또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왜 떨어졌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 때는 문제 없어요. 그 신앙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들었을 때 믿음에서 떨어졌죠. 다른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생명인데 딴 거는 우리를 죽이는 말인데 그걸 들은 거죠. 왜 뱀의 말을 들으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왜? 하나님 불신이 되니까. 뱀이 이미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잖아요. 네가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그 뒤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의심이 돼서 안 들리지. 그 다음부터 누구 말이 더 잘 들리죠? 뱀이야말로 나를 위하는 말이구나. 하나님도 말씀해 주지 않는 것을 뱀이 나에게 알려줬네. 뱀의 말만 듣게 되겠죠. 우리가 다른 말을 들으면 달콤하지만 그거는 자기를 죽이는 말입니다. 더 이상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다른 말을 들었다는 증거는 전에 잘 들리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되는 것이 그 증거예요. 이런 미혹을 이기려면은 다른 말을 차단하고 뱀의 말을 듣지 않고 처음 자기를 변화시켰던, 처음 자기에게 은혜 주셨던 금정된 말씀이잖아요. 자기를 변화시킨 금정이 됐잖아요.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말해. 세상에 속한 사람은 누구 말을 듣겠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의 말을 들어요. 딴 말은 안 들려요. 왜? 사람은 자기의 영적인 소속에 속한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근데 대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런데 누구 말을 더 신뢰하느냐? 똑같이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누구 말을 더 들어요? 누구 말은 안 듣고 누구 말은 더 신뢰하고 듣느냐? 그것이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속한 세상의 말을 하게 돼.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입에서 주로 어떤 말이 나와요? 세상의 말, 인터넷에서 본 말, TV에서 본 말, 세상 사람의 한 말, 주로 그런 말이 나와요. 세상 널 입만 열면 어떻게 해서 재테크를 하고 돈을 벌고 주식이 얼마나 오르고 늘 말이 그거야. 돈 얘기야. 돈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데 문제는 그 말을 누가 듣느냐 말이지. 세상에 속한 사람은 또 그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또 찾아다니죠. 그걸 미혹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속는 영입니다. 뱀이 하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하는 말을 안 듣는데 우리 말을. 우리가 하는 진리의 말은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의 말만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안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다는 돈 버는 말에는 그냥 영어로 깊이 감동이 돼. 믿어지는 거예요. 감동 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게 되죠.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르죠. 저게 진리의 말인지 속이는 말인지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 듣고 세상에 속한 말은 듣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양은, 내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르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함으로 도망한다 그랬어요. 피해서. 어이구 큰일 나겠다 도망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을 누구의 말을 듣냐? 자기 목자의 말을 듣느냐? 타인의 음성을 듣느냐? 그것으로 내가 미혹의 영에 속했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에 속했는가를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 상태는 그 열매로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 나무는 그 열매를 알 수 있대요. 전공자가 아니고서는 배나무와 사과나무와 복숭아나무 세 개가 있으면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잘 구분 못해요. 그런데 누구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라도.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아, 이 나무가 사과나무네 알 수 있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봐서는 사람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다른 데 속한지 몰라요. 근데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 근데 속에 겉으로는 뭐 다 선한 천사의 모습을 할 수도 있는데 속에 있는 것을 누가 알아요?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말로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왜? 말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속일 수가 없어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사과를 먹은 사람은 사과 말을 하고 배를 먹은 사람은 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먹은 사람은 세상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의 말을 하게 돼 있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불평 원망하는 말을 하게 돼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우고 은혜 되는 말을 하지만 세상의 말은 들어서 늘 남을 비판하고 폄훼하고 욕하고 늘 그런 말을 하게 되어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말이 어떤가를 보고 내가 주로 어떤 사람의 말을 많이 듣는가를 보세요. 그 말을 많이 들으면 뱀의 말을 많이 들으면 처음에는 안 그런 것 같아도 나중에 그게 빨려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증거, 내가 미혹의 영에 속했는지 진리의 영에 속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의 말씀이 은혜로 들리면은 그 자체가 선한 열매 증거입니다. 왜 그냥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뭐 예배 교회 와서 말씀 든다고 들려요?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어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그 자체가 또 증거의 열매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안 들리겠어요? 제가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지식으로는 다 듣지요. 근데 영어로는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안 들리겠어요? 다른 말을 듣기 때문에 뱀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냥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다른 말을 듣는데 말씀이 들리겠어요? 반면에 내가 계속 일주일 내에 내 입에서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말이 안 들립니다. 다른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거는 시큰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았을 때 그전에는 그냥 TV 드라마가 너무 달콤하게 들렸는데 하나의 말씀이 들어오고부터 너무 재미없죠. 그건 너무 시시한 말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말이 시시하게 들리고 가치없게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 말이 뱀의 말이 진리 같고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말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왜 처음 믿음을 못 지키겠어요? 바로 처음 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키지 못해요? 중간에 다른 말을 듣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성경은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다른 경우. 요즘 뭐 유튜브 세상에는 얼마나 여러 가지 다른 말이 많습니까? 그 중에 한마디만 들어도 믿음이 떨어지는데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말을 들으면 한 사람에게만 들어도 믿음이 떨어지는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초지일관 처음이나 끝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처음 믿음이 항상 끝까지 가죠. 그 이유는 항상 하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다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결실이 좋은 사람, 마지막 열매가 좋은 사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을 본받고 살다가 다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본받고 살아. 아,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뭐 투자했더니 돈 벌었대. 그 사람은 돈 벌어. 그 사람이 돈 버는 것을 본받아서 그쪽 올라가. 예, 돈 버는 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많이 보세요. 예, 뭐 버는 거 버리지 마세요. 예. 자, 두 번째는 그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 다음에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랬어요. 두 번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말씀으로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근데 마음은 어떻게 지키는가? 은혜로서 굳게 하라 그랬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돼.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마음이 미혹되면은 믿음을 잃기 때문에. 또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대요.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 것이. 우리 은혜 받았을 때 처음 마음이 어땠는가 생각해 봤어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마음이 겸손하게 되죠. 또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옛날에 거만하고 악하고 굳은 것들이 다 없어져요. 좋은 마음밭이 되잖아요. 돌과 같은 것이 없어지고 가시도 없어지고 굳은 것이 없어지고 이게 좋은 마음밭이거든요. 여기에만 이제 열매를 맺는데 그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런데 왜 또 마음을 지키라고 하냐면은 신앙이 처음 신앙을 끝까지 못 지키는 것은 마음이 중간에 변질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음도 똑같이 뭘로 변질되는가? 다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변질됩니다. 이게 좋은 신앙의 은혜를 받다가 그 다음날 다른 사람 말 한마디 듣고 미혹되어가지고 신앙이 곤두박질하는 경우가 많지요. 다른 말을 듣기 때문이에요. 미혹의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미혹하는 말 한마디 들으면은 자기 마음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남이 자기에게 하는 상처 주는 말을 들으면은 그냥 마음이 요동치고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에 그냥 교회를 뛰쳐나오고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찰랑거린 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잖아요. 겨. 그는 바람에 안 불면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바람이 일렁거리면 그냥 찰랑찰랑하고 날려가 버려요.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얇아서야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겠어요. 누구 말 한마디 하면 요동쳐버리고 누구 조금 섭섭한 얘기 한마디 들으면 마음이 곤두박질하고 누가 자기를 조금 무시하는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폭발해버리고 그런 마음을 어디다 쓰겠어요. 정함이 없는 마음.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잘 안 돼요. 아, 내가 왜 그러지? 그때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왜 그랬을까? 후회 많이 하죠. 이거는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원치 않는데 내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 마음 자기 진정시킬 수 있어요? 불안이 안 없어지잖아요. 막 시기심으로 분노가 나는데 진정이 돼요? 자기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단에게 다 뺏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켰는데 사단에게 뺏기니까 분노하고 남을 그냥 욕하고 자기 마음에 아주 갈팡질팡하잖아요. 마음을 못 지키면 그걸 마귀가 뺏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했잖아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대요. 우리 찬양 가사에도 은혜의 힘입니다 막 그런 뜻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한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남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화나게 하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 상처 주는 말을 하든 은혜가 없으면 어때요? 폭발해버리죠. 내가 폭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있으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했죠? 은혜가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웃으면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의 힘이 대단한 것이죠. 저 사람이 무슨 악한 행동을 해도 은혜가 있으면 내가 문제가 안 돼.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 저 능력이냐 말이에요. 그럼 이 은혜는 어디서 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철철 넘친대요. 예수님 만나서 같은 얘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 은혜는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주신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죠. 말씀이 들리면 은혜가 넘치죠. 은혜가 있으면 뭐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자녀가 뭐 아무리 뭐 컴퓨터 밤새고 해도 그냥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마음이 안 흔들려. 근데 주일날 말씀도 못 받았는데 지금 막 말씀도 없는데 집에 들어가면 그냥 컴퓨터가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있으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우선 내 마음이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 아들 마음 지키기 전에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너 좀 마음 지키고 컴퓨터 좀 꺼라. 그게 아니야. 내 마음을 지키면 딴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지금도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동일한 은혜가 여전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어떤 자기 이론이나 어떤 공격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모든 미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다른 교훈에 끌리는 거거든요.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다른 것에 기웃거리거든요. 뭐 내가 기쁘게 할 게 없는가, 도움 될 게 없는가,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은 아무 다른 것이 필요 없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믿음의 유인들은 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이지, 그 사람이 본성적으로 타고난 무슨 재질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서 똑같이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쳤는데, 그는 다른 말로 하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앙을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우리 신앙 지도자들이 어떻게 한결같이 평생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는지 그 비결을 그런 사람에게서 배우고 본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실례로 성경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본을 따라야 될 사람들 케이스를 제가 좀 한 세 케이스를 좀 보고자 해요. 성경에는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도 나오지만 실패한 사람들의 케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케이스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정말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 나중에 성령 충만한 삶으로 마치는 사람도 나온다면 얼마나 좋은 케이스예요. 우리가 배울 만한 좋은 예화들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가인이 나오잖아요. 카인이. 카인은 인류의 아담과 하와의 제일 첫 번째 장자입니다. 장자의 조상이에요. 구에서 장자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 우리가 알죠. 그 장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장자의 첫 조상이 가인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특권을 받았죠. 첫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그는 죄로 인해서 처음에는 첫 장자라는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나중은 너무 비참한 삶을 마감한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좋은 조건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은 이전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는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만나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3년을 같이 살 수 있는 너무너무 부러운 직분을 받았어요. 그 완전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좋은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은 인격을 배우고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배울 수 있잖아요. 본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배반하고 그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이런 충분히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가 하는 교훈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특권을 받아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마지막이 좋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처음에는 다 힘들어요. 우리들이 겪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편한 것 같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그 사람은 나중에 형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위해서 신앙해야 되겠어요? 나중을 중요시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결말이 중요하지 과정에서 누가 더 잘되고 누가 더 편하고 누가 더 고생하고 누가 더 힘들고 이거를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케이스를 몇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지. 아브라함과 롯은 하란에서 출발을 같이 했습니다. 물론 삼촌과 조카 사이지만서도 동일 선상에서 같이 떠났어요, 하란을. 그 이후에 조카 롯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자기가 원한 땅을 자기가 먼저 선택했죠. 차지했습니다. 근데 좋은 땅을 먼저 선택했어요. 좋은 땅을 삼촌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좋은 땅, 소할 땅,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에는 소돔 고모라가 화려한 도시, 잘 사는 도시, 번영된 수도였습니다. 화려한 도시인 소돔 땅으로 먼저 갔어요. 그래서 그는 그 화려한 도시 생활을 했습니다. 농촌 생활이 아니고 거기서 좋은 집에서 호화로운 생활로 아주 풍족하게 살았어요. 반면 아브라함은 롯이 먼저 차지하고 남은 땅, 나머지 땅에서 그는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좋은 집에 살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오직 믿음으로 살았어요. 화려한 도시 생활을 만끽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에요. 두 사람이 대조되죠. 결국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초라하고 텐트 생활로 시작했지만서도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결말이 위대한 인생으로 결말됐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텐트 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허름한 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도시 생활을 화려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성경을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시죠? 마지막을 잘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좋은 사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좋았죠. 그런데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 하루아침에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두 딸과 함께 도망간 산에 구울에서 살다가 술에 취한 채 자기 두 딸과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런 자손을 낳는 아주 부끄러운 마지막을 마쳤죠. 그런데 이 두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본을 보여요. 그런데 누구 본을 많이 봅니까? 이런 엄청난 본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은 롯의 본을 얼마나 많이 봐요. 화려한 도시에서 살고 싶어. 잘 살고 싶어. 인생을 즐기고 싶어. 좋은 집에 살고 싶어. 롯의 본을 따르지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 결말을 잘 안 봐요. 성경은 결말을 자세히 보고 본을 보라 그러는데 결말을 안 보고 그 중간만 보고 본을 봐요. 많은 사람들이. 롯의 본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분명히 결말이 어떤지를 보여주는데도. 또 반면에 아브라함이 그 산전수전 25년인데도 자식이 없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마지막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본도 잘 안 보려고 그래. 왜? 고생하기가 싫었어.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본이 뻔히 있는데도 아브라함의 본으로 살면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걸 알아도 그 본을 따라 살기보다는 롯의 본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의 결말을 보고 그 결말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과 그의 형들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처음 인생은 참 너무 힘들죠. 형들로부터 그 젊은 청소년 시절에 애굽의 종으로 친형들로부터 팔림받았습니다. 그 배신감과 그 상처와 그 억울함과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조금 잘 되나 싶었더니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갔어요. 인생이 정말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조금 될 만하면 또 이런 일이 나고 자기 인생에 웬 이런 일이 나는가. 그럼에도 요셉은 공통적인 것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준 그 하나님을 믿었듯이 감옥에서도 종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그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킨 거예요. 뭐 종살이 한다고 억울한 일 당했다고 아 이런 하나님 안 믿어 내 팽개치고 나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이러기 쉽죠.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인생 완전히 바닥을 칠 때 하나님 앞에 중심을 젖히는데 내가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떠난 경우가 많죠. 그런 종말을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떠한 사건 때문에 평생 교회 안 나와 상처받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너무 억울한 일, 상처받는 일을 많이 받았어도 감옥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디에서나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결국 하나님은 그 종말이 어떤가 보세요. 종말이 총리가 되어서 30세 총리가 되어서 110세 죽을 때까지 총리를 죽었어요. 마지막이 좋은 인생을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그 자기 시기심이 불타가지고 늘 요셉만 보면 그냥 화가 나고 혈기가 나는 그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마음 편하겠죠. 저 인간이 이제 완전히 막 종살이 됐다. 우리가 이겼다. 이제 꼴 보기 싫은 사람 없으니까 형들은 뭐 요셉 때문에 시기심 마음 끓일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형들은 불과 몇 년 뒤에 요셉 앞에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자기가 그 동생을 종으로 팔았는데 그 종으로 판 그 동생 앞에서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종이 됐어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보디발의 처가 어떻게 됐는지 아마 사색이 됐겠죠. 죽을 심령이 됐겠죠. 보디발의 처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청을 들이지 않는 그 요셉이 미워가지고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렸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마지막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한 면만 본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잘 됐냐 지금 당장 힘들고 고생하느냐 이것만 보죠. 마지막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어요. 마지막을 안 보면 의인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러나 그 의인들은 나중에 창성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악인들은 처음에는 창성해요. 형통해요. 근데 나중에 부끄럽게 되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뭘 보고 본받으라 그래요?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형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요셉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보디발의 처가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나중을 보란 말이야. 나중에 인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또 하나 케이스는 부자와 나사로, 다 우리가 잘 아는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서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 날마다 호화로운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펑펑 돈을 쓰면서 남부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반면 같은 동네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밥 먹기가 힘드는 가운데서 예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고 밀어낼 정도로 하나님 믿고 저렇게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졌는데 지질이 못 살아. 부자는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사로는 믿어도 거지로 살아. 병들고 먹을 것이 없고. 우리는 부자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고 거지는 정말 인생 실패한 비참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죠. 그래서 부자처럼 살기 위해서 본받으려고 그러죠. 거지 나사로처럼 본받을 사람 아무도 없죠. 절대 나는 그렇게 안 살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마지막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는가 그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를 칭찬하고 부자가 부러워서 부자가 하는 말이라면 다 들어. 부자가 하는 말이 그냥 성경이에요. 진리예요. 나사로는 아무리 바른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를 믿어야 생명 온다. 나사로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부자는 돈이 최고야, 돈이 세, 나처럼 산다. 이 말은 잘 들어. 마지막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말이야, 마지막에. 잘 살던 부자는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보고 마지막이 좋은 편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비록 거지가 살지라도 마지막의 좋은 편을 여러분들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자로 사는 것이 좋아 보여도 마지막이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본은 보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사람은 그의 마지막을 보고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지를 그때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자기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자기 신앙을 믿음으로 인도한 그 사람의 결말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마지막에 형통하게 하는가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지도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지혜와 의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불의를 행해요. 이사야서 2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너무나 안타깝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은혜를 많이 줘서 또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의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의를 배우지도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정직한 자의 땅,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배울 게 많아요. 아,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고 배운데 그런 걸 배우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불의를 행한대. 안타깝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 자, 롯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돌봐줬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삼촌이었다면 롯이 불행했겠죠. 보고 배울 것이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겐 축복이 정말 믿음 있는 삼촌이 자기 곁에 있었어요. 그게 우연이겠어요? 그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볼 수도 있고 중심을 볼 수도 있고 늘 자기 조카에게 양보를 하잖아요. 섬기는 자세를 하잖아요. 그걸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잖아요. 아, 자기를 희생하고 부인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고 자기에게 어려운 점들을 보살펴주고. 그런데 롯은 그런 거는 배우지 않고 그런 아브라함의 인격을 배웠다면은 자기가 먼저 삼촌에게,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세요. 그럼 내가 나머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인품이 있고 신앙이 있고 덕이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건 안 배워.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의를 배우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 건 안 배우고 자기 욕심 먼저 채우는 거, 그것만 어디서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간 거예요. 그 결과는 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정말 낮아지는 훈련, 겸손한 훈련, 양을 치는 목자의 심령을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정말 모세로부터 모세와 같이 있는 자체는 복입니다.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열두 족장도 있고 70인 장로도 있고 뭐 천부장 백부장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열두 지파의 지휘관들. 모세를 통해서 거의 믿음을 배울 수도 있고 성김도 배울 수 있고 리더십도 배울 수 있고 좋은 걸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어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그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그걸 배워서 모세와 같이 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열둘 중에 열 명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도 그런 의의를 배우기보다는 불의를 행하는 걸 배웠어요.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배반하고 그러다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되었죠. 이게 성경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면은 그 사람의 결말을 보고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면은 나도 그 사람의 그 복에 동참하게 되는 거거든요. 모세가 지면에 온유함이 가장 큰 사람이라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죠. 정말 그 인격이, 신앙 인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합격한 사람입니다. 검증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같이 있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이도벨이 있어요. 그 아이도벨은 아주 지혜가 특별해서 다윗의 모사로 다윗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그런 하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도 그는 다윗을 떠났죠. 안 맞는 거예요. 뭔가 불만이 있었겠죠. 뭔가 다윗의 흉볼 것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악한 사람은 자기 안에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나처럼 그럴 것이라고 보는 눈이 있잖아요. 투사로에서. 내가 악하면 다른 사람도 악하게 보거든. 내가 욕심이 있으면 저 사람도 욕심이 있을 것으로 보고. 내가 거짓말 잘하면 저 사람도 나처럼 거짓말할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던 사람을 아이도벨은 자기는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떠나서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는데 앞장서다가 결국 자기가 먼저 죽었잖아요. 아무리 좋은 특권을 받아도 자기 인격이 안 따라가면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안 돼. 그 다윗을 본받아서 살았으면 인생에 얼마나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 재능으로 형통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텐데 안타까운 것이죠. 자, 믿음으로 다 이 세 사람, 이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두 가지입니다. 똑같이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한 사람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위대한 인생이 되고 똑같은 조건과 혜택을 줘서도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믿음을 못 지켰어요. 다른 말을 듣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면 세상 욕심 안 가졌겠죠. 열두령들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 그러면은 아낙 자손들 앞에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못 견딥니다. 아이도벨도 마찬가지고. 왜 끝까지 못 지키겠어요?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왜?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들은 모두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다 떠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과 왜 중간에 이렇게 낙오된 사람이 있는가를 우리가 케이스를 본 겁니다. 자,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볼 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좀 정체되고 못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위에서 이미 그 이유를 다 봤습니다.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우리는 다 봤어요. 이게 다른 교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 가치관은 우리를 속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못하게 해요. 중도 탈락하게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지혜의 가치관, 그건 다 뭐냐? 금정되지 않는 속임수입니다. 뱀의 말은 금정 안 된 말이에요. 금정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금정되지 않는 말을 덥석 믿은 거예요. 거짓말인데. 롯과 아이도벨과 이런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금정된 말씀으로 살아서 금정된 사람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금정하면 그건 끝난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을 본을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부터 금정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왜? 마지막이 좋게 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금정을 필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이 안 좋은 사람은 처음에 다 성공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 하나님의 금정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금정된 사람들이 살아온 그 본을 따라 살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금정된 신앙으로 금정된 종말을 가질 수 있을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또 올해 잘 살았을지라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은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검증된 말씀에 의해서 검증된 사람의 본을 보여주는 그 삶을 살면은 그렇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형통한 삶을 기대하면서 축복합니다.